2016년 11월 13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은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가꾸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하고 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이제 몇몇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목사님들은 잘 없고요. 이제 주로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제가 뭐 거의 10년 넘게 그분의 설교를 늘 듣고 또 책을 읽고 때로는 이제 그 교회에 방문해 보기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그 티칭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당시 굉장히 이제 크게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기별로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메시지로 자꾸 이끄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분이 보았던 환상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서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바닷가에서 우리 되게 서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이 서핑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1월 되고 2월 되면은 그때 파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가지고 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서핑을 하려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서핑 보드를 보니까 이렇게 좀 짧은 자그만한 서핑 보드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서핑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정작 파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이제 신경이 팔려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 위에서 서핑보드에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파도를 기다리는데, 막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엄청나게 큰 파도가 뒤에서 쫙 이렇게 일어나서 오더래요. 우리 링컨시티도 가면은 파도가 일어나서 온다는 말이 막 느껴질 정도로 막 일어나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큰 파도가 막 이렇게 집채만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오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근데 정작 이 서퍼는 등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파도가 오는지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아,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하고 있던 찰나에 그냥 파도가 그 사람 위에 확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뭐 바다에서 파도에 한번 이렇게 휩쓸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는데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가 벽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팍 도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거의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내팽개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처음에 죽었나 싶었대요.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미동조차 하지 않아가지고 죽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죽은 것 같진 않고 이제 겨우 이제 숨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군데가 베이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또 뼈가 부러진 곳도 몇 곳 있고 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이제 그 서퍼가 막 크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해변에 누워 있는 것을 이제 이분이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이 이 사람한테 재앙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을 때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인은 정말 그 파도를 기다렸는데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다렸던 그 파도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재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서퍼가 바닷가에 누워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뭔가 지혜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장면이 바뀌어가지고요. 병원에 이제 입원실에 있는데 그 병원실 안에서도 그전에는 막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 병원의 입원실 안에는 캄해가지고 침착해서 계속 창 밖에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창 밖에 보이는 바다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냥 그냥 꿈만 꾸는 대신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대요. 장면이 또 바뀌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다시 해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요, 달라져 있는 거. 몸도 달라져 있고요. 몸도 딱 근육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라져 있고, 서핑보드도 예전에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 긴 서핑보드를 탁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서퍼들을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은 막 그분들도 막 근육질인데, 마치 이렇게 바디빌더가 이렇게 몸을 만들듯이 막 몸이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서핑보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마치 예전에 이 서퍼가 보였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정작 파도 타는 거에는 관심이 없이 보여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몸도 딱 서핑을 하기에 적절한 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몸을 다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첫 번째 그 서퍼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분이 느껴지는 게, 아,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육을 키웠지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을 튼튼히 단련하고 준비해서 그가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을 왔을 때 그것을 탈 수 있는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대요.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서퍼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지는 사역자로 이제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부흥,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예비되어 있는 큰 추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뭔가 자기 자신들을 갖고 나가지만 많은 경우는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고 첫 번째 서퍼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미니스트리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만 자기 자신을 가꾸고 준비했지 근육을 키웠지 정작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로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역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다른 어떤 사역자인데요. 그분도 일평생을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살아온 사람이고요. 이분은 어떤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곳을 옮겨 다녔냐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곳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자기도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정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막 오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늘 어디 있냐면은 그 다음번 하나님의 일하심, 그 다음번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번으로 갈 곳에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에 또 미리 가서 거기서 또 장막을 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이런 일들을 쭉 해오신 분이에요. 일평생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흥 그런 것을 위해서 늘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늘 기도하는 것도 그런 내용들인데요. 기도하면서 한 번은 그랬대요.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한 60여 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런 무브먼트들, 리바이벌들, 어웨이크닝들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장차 하게 될 그 일에 비하면은 작은 일들이다. 아예 맛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냥 첫 열매에 불과할 뿐이다. 정말 정말 본 게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곧 그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 놓치지 않고 내가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 가운데 딱 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뜻밖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Get in shape.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Get in shape.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이렇게 잘 가꾼다고 해야 되나요? 건강하게 관리하고. 보통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get in shape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몸짱이 되는, 그게 이제 get in shape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이제 이야기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you need to get in shape for what's coming.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 또 몇 번 만나 뵀거든요. 근데 굉장히 몸이 약하시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그런 고비들을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거쳐온 분이에요.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한테 하나님이 get in shape. 네 육체부터 잘 관리를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다시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그런 이제 시즌이 아닌가 하는 마음 가운데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뭐 저한테 그렇게 많은 막 설교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몇 번 늘 반복적인 말씀을 하셨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체력이 영역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체력이 영역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부모니까 왜 자식이 밥 안 먹으면 속상하고 아프면은 마음 아프고 그런 것처럼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다. 아,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정말 체력이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깨달음, 그 깨달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깨달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뭐를 먹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소위 이제 그 퍼스널 트레이너 하는 청년들이 좀 몇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왜 헬스클럽 가면 옆에서 이렇게 막 지도해주고 계획 세워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은 자기 그 피트니스를 또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한테 제가 야,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멋있는 몸매가 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살이라도 좀 뺄 수 있겠니? 이렇게 멋있는 몸매가 되는 거는 두 번째고 살부터 좀 뺐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냐? 유산소 운동? 걷는 것부터 시작할까? 했더니 그 형제가 딱 처음에 한 얘기 그겁니다. 목사님 음식 조절부터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말고 운동은 뭐를 하면 좋겠니? 아니, 목사님 음식 조절부터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양이 아니라 질 아니겠습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밸런스 있는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식가들은 뭐 많이 안 먹을 수 있죠.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그런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 맞는 맛, 내가 좋아하는 맛, 음식 그런 건 아니라 골고루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양가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입에만 맞는 음식이 있고 또 몸에 맞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금식을 해보면은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은 내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도 가벼워지고요. 뭔가 이렇게 리셋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담배를 끊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카페인 너무 중독되어 있나 해가지고 커피를 끊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해보면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얼마나 이런 요소에, 그게 음식이 되었던, 그것이 뭐 당이 되었던, 뭐 아니면은 뭐 카페인이 되었던, 그것이 뭐 알코올이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뭐 니코틴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런 부분에 얼마나 매여 있는가, 또 얼마나 컨트롤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금단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은요, 그분도 당뇨가 있고 몸이 좋지는 않으세요. 근데 1년에 딱 한 차례 금식을 하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고난주간에 일주일간에 금식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도 굉장히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나마 건강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한 주간 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제 독소도 막 빼어내고,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렇게 리셋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많이 느껴지는 것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간헐적 단식 이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헐적 단식.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1일 1식 그겁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 이거 좋다 했는데 사실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들 혹은 금식을 해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 말들이 뭐냐면은 그랬더니 음식 맛을 이제 느낄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 뭐 음식 맛을 보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금식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매여 있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만들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물을 마셔도 저는 이제 금식을 해보면요 어떨 때는 물만 마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을 안 마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해보면은 물 맛도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거는 물 맛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물 맛이 너무 좋은 것도 있고 물의 향기도 다르고 아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면은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먹어서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 맞는 것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 나는 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만 막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아니면은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설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그것만 듣는 거죠.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시즌이 있고요. 그래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만 맞는 그 음식을 그 설교 그 메시지만을 계속 들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듣기 싫은 말 피하고 싶은 말이 어쩌면 나에게 더 필요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의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제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약간 준비 작업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십계명도 잘 지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모든 가진 것을 다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더니 아 그게 마음에 부대껴가지고요 돌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늘 궁금했던 거는 그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다시금 돌아왔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갔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율법도 잘 지켰고 예수님 또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사랑하셨던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어쩌면 그에게 필요했던, 중요했던 그 한마디를 딱 던지니까요. 그게 딱 아파가지고 그것이 부대껴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막 미나게 그 사람을 괜히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테스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피하고 싶은 말이 어쩌면 나에게 더 필요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가 이제 말씀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프로치 하시는 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듣는 말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일하시냐면은 맞장구를 치게 합니다. 아, 맞아. 저건데, 저건데. 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제가 청년 때, 이제 막 신앙이 좀 견고하게 형성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맞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 내 생각이랑 똑같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나는 그냥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던 건데, 아, 목사님 어떻게 저걸 착 정리를 해가지고 잘 표현하고 설명을 하시는지. 근데 쭉 설명해 주시는 게 나도 알고 있었고, 나도 은연중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맞장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유익했던 이유는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나에게 주셨던 깨달음이나 말씀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증이 되었어요.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 듣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맞구나 하는 것을 그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그런 걸 통해서 더 확인해 주었고 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떻게도 일하셨냐면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막 마음에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유를 모르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뭔가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물을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아래에 있던 막 그 찌꺼기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 처음에 봤을 때는 깨끗했거든요. 근데 한번 휘저으니까 막 꾸정물 같은 것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런 느낌? 아니면은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걸 싹 덮어놨어요. 뭐 밴디지로든 뭐 옷으로든 덮어놨는데 아 그게 건드려지는 느낌.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걸 덮고 있는, 감추고 있는 것을 아예 확 벗겨버린 느낌.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또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은요. 아, 다시금 뿌리칠 건가? 피할 건가? 모른 채 할까? 아니면 이참에 수술을 받아서 깨끗함을 얻을까? 이제 그런 어떤 갈등 가운데 늘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셨던 일들입니다. 각자마다 그 목적들이 있었고 또 그 결과 제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돌아볼 때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떤 큰 변화나 중요한 성장과 성숙,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이룰 수 있었던 거에는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크더라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결단하고 나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너무 부대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거나 그냥 피하고 싶을 그때에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는 아픈 부분을, 염증 있는 부분을, 고름난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 아프지만 소독해 주시고 또 나는 싫지만 무섭지만 꿰매 주시고 또 거기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조금 협조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그 결과 그 맞은편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아,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에 있어서 누가 요리해 준 음식뿐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또 내가 요리해서 먹는 음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은 잘 읽지 않고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 혹은 큐티책 열심히 매일매일 보고 혹은 크리스천 라디오나 방송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듣고 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10배, 100배 낫죠.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굳어지면요,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요리해 놓은 음식 먹는 것, 아, 그건요, 어쩌다가 가끔씩 특식으로 먹는 게 좋죠.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섭취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또 방법이지 않습니까? 남이 다 잘 먹고 소화한 것만 먹으면요, 나에게는 그렇게 많은 영양분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고해가지고 먹고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소화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채 나온 것들을 우리가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에만 의존하게 된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의 치아라든지 소화기관이라든지 소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단하고 그런 장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와 뜻을 구하면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에너지도 드리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가 소화하게 된 것은요, 그 영양분이 다 나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아, 이 말은 목사도 필요 없고 뭐 다른 뭐 신학자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다른 교재도 필요 없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선생, 더 티처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신앙서적을 읽을 때 혹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도구가 무엇이 되었든 통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일하심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깊은 뜻, 마음, 계획, 사정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한테 물어보고 이분한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두 번째는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질이 중요하고 내가 직접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먹은 다음에 운동이 필요합니다. 엑서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먹은 후에 운동하지 않으면은 그저 그게 몸에 쌓이기만 할 뿐, 혹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성분으로 바뀌게 될 뿐,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으로 영양분으로 다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몸이 무거워져서 건강의 밸런스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인트로덕션이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Work for가 있고 work out이 있다는 거죠. Work for something 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work out something 그러면 이미 주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아,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떤 뜻이라고요?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미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라? 활용하라. exercise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어 표현으로도 우리가 운동한다, 아니면 짐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자신을 단련할다 할 때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너 어디 가? 그러면 아, 나 워크아웃 하러 가. 그럼 운동하러 간다는 의미죠. 워크아웃 한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것은 운동을 해가지고 없던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던 근육이지만 그걸 단련시키는 거죠. 막 무거운 것을 들고 거기에 막 이렇게 저항을 가할 때 우리의 그 근육이 거기에 막 맞대응하면서 그것이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워크아웃이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네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워크아웃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구원받은 거에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중요한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을 사용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체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사용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설교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설교자로부터, 신학자들로부터 설교 많이 듣고 티칭 많이 들은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골에 사는 농부랄지라도 그냥 어쩌다가 들은 말씀 하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열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 내가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건강케 하는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That's my food.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저 듣고 깨닫고 심지어는 마음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또 우리의 체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찝니다. 둔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먹은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건강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100번 이야기하더라도 그 믿음에 대한 반응, 즉 행동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 사랑해 사랑해 너희를 정말 사랑해 지극히 사랑한다 말씀만 하고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다면 그걸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행위, 행동 혹은 표현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알 길이 없겠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올게닉 음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 올게닉을 찾죠. 유기농을 찾습니다. 요즘 음식에는 이제 방부제가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방부제를 넣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죠? 그거 많이 먹고 나중에 죽어서도 시체 썩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먹는 겁니까? 음식이 상할까봐 오래 가라고 넣는 게 방부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방부제가 우리 몸에 쌓일 때 오히려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피합니다. 오히려 올게닉이나 또 프레쉬한 음식들을 많이 찾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의 특징이 뭡니까?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의 특징. 네, 금방 상해버립니다. 프레쉬한데 이 프레쉬함이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때그때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받은 말씀을 그때 먹지 않고 한 달 동안 삭혀뒀다가 아 이제 많이 삭았으니까 이제 먹어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말씀은 지금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엑서사이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뭐로 보여주셨죠? 다들 똑똑하시니까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네,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매일매일마다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나가가지고요 먹을 만큼을 이렇게 주워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자꾸 매일 나가니까 귀찮아. 내일은 안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틀치를 가져와가지고 오늘치만 먹고 내일치는 보관하면은 반드시 썩습니다. 벌레가 생기든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주일마다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 그냥 예배에 가서, 주일날 예배 가서 먹으면 되지. 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거두러 나가서 그걸 또 걷어가지고 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또 그 거저 주시는 것에 비하면은 그 비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내가 막 노력한다고 만나를 키울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그 귀한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거저 내려주시는데 아 그거 수고하러 나가서 그 조금 거두는 고생 그 수고한다고 그거 귀찮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뻔뻔한 거죠. 말씀을 펼치고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신선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주시는데 아 그거 하는 거 귀찮아하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구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으름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신선한 양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올게닉한 푸드에는요 농약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벌레를 죽이려다 누가 죽을 수 있다고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닫기 시작했죠. 어려움이나 고난을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나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막 벌레가 와서 막 갈가 먹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약을 뿌려버리는 거죠. 그럼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으로 들어가고 물로 들어가고 또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오히려 건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피해버리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누에 고치가 막 번데기 안에서 이제 막 그 찍고 나와서 나비가 되려고 막 하는데 막 꿈틀꿈틀거리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면도칼로 이렇게 살짝 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나오겠죠. 하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펼치지를 못합니다. 왜? 그거 누에 고치 안에서 그거 나온다고 막 몸부림치고 조금 틀어진 틈으로 막 열심히 부비고 나오면서 어깨 힘이, 날개의 힘이 길러져서 그것을 뚫고 나왔을 때, 열고 나왔을 때 하늘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힘들어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조금 도와주면요 오히려 그 삶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괘씸해서? 아니면 두고 보려고?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요 화학 비료 같은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학 비료를 왜 사용합니까?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보다 더 크게 혹은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순간순간의 여정을 따라서 성장하기보다 내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싶고 너무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할 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빠른 길로 가려고만 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편법을 씁니다. 정도를 가지 않고요 항상 편법, 항상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가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 우직하게 정도로 가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정도로 갔던 사람들은 더 멀리,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반면에 편법을 쓰고 빠른 길로만, 쉬운 길로만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고 탈이 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아감에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때에 맞는 일하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시즌, 여름과 같은 시즌을 지금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지금 겨울과 같은 시즌입니까?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서로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장에 넘어져서 홀로 있어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목적을 품고 나간다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원치 않습니다.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건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집도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획일화시키는 거,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정말 unity in diversity,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럼 각각의 고유함과 개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목적을 품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좀 얘기할 기회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분 성령님의 묶으시는 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같은 목표를 보고 나간다면요, 정치적으로 색깔이 달라도 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또 성장 배경이 달라도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건강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간다면은 우리 한 사람의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구성하는 이 교회도 이 몸도 건강해지고 또 Universal Church, 이 전 세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모든 성도들도 건강한 그런 몸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저스틴 리조의 트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ause I'm unmovable and unshakable. This will be my prayer till the end, till the end. This will be my song, God. This will be my prayer till the end, till the end. In the midst of the coming storm, in the midst of the coming blessing, that my life would be built upon the rock, that I would not be moved, would not be shaken.